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는 많은 이제 그 신상들이 있고 또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형상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또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를 그 찾고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은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신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많은 신들을 그래도 더 찾게 되고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또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그 경험하면서 사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는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신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은 예배를 하질 않는데 인간은 그 신을 만들어서 자꾸 신에게 의지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면 종교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종교심으로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우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한 우리가 찾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우리의 그 주권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 의해서 존재하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정말 내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그리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려 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종교심은 자기를 위한 신을 찾는 거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그분 손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또 핍박하고 그들을 기롱합니다. 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또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알 수 없는 그 얘기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거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그냥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많으냐? 후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로 왕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핍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쫓겨서 지금 고린도까지 그들이 이제 도망온 것입니다. 참 유대인의 삶이라는 거는요, 우리 그 2차 대전 때도 그 독일에게 히틀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지만은 참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또 지금 로마 식민지 속에서도 그들이 많은 거를 겪는 겁니다. 식민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본에게 한국이 식민지 되었을 때도 너무나 억울함을 많이 겪고 그것이 지금 지구상에서도 어떤 강국이 어떤 약한 그런 민족들 그 나라들을 식민지한다면 그게 마치 그 독재자가 그 종들에게 그 정말 아래 그 자기가 뭐 소유했다 자기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횡패를 부르듯이 그렇게 식민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인간은 자기가 강해지고 힘을 갖고자 하는 거는 어느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부리려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가진 것처럼 그것이 나라가 되고 그것이 한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주권자가 되면은 그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입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을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의 그때의 기분대로 판단대로 그냥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어나자 요셉 때에는 굉장히 대우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매 결국은 그들을 종살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식민지로 종살이하는 그러한 속에서 산다는 거는 굉장한 억울함을 많이 겪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바로의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로마 사람, 저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그러한 명령 속에서 그들이 쫓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짓는 그러한 똑같은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천막 짓는 일이 그렇게 무슨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뭔가 학자나 또 제사장이나 뭔가 그런 것이 훨씬 더그 대우받고 소위 말하면은 화이트 칼라의 무슨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는 없어요.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하물며 그 시대에도 그 왕족들, 귀족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역시 사회적으로는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식도 많았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랬지만 그가 천막을 짓는 자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막을 짓는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선교 생활할 때에는 유용했던 것이 그게 수공업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에서 재료만 있으면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할수 있는 그러한 자기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재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 직업이라 그럴까 그것이 그가 선교 생활을 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인가 일을 할수 있었다는 그러한 것도 됩니다. 아무튼 그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를 만나서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듣고자 모인, 회당에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마다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오슬토로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그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결국 아덴까지 혼자 가지요. 그러니까 베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갈 때에 실라하고 디모데는 두고 가고 자기만 아테네에 혼자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하라고 속히 오게 하라고 그러고서는 부탁을 하는데 지금 그 바울의 동반자였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까지 이제 찾아와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혼자서 지금 아데네에서는 바울이 혼자서 일을 한것 같지만 그러나 물론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렇뿐만 아니라 지금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함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맨날 설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도대체 뭐를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근데 같이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리고 같이 전합니다. 이 같이라는 게 바울이 입을 열어서 얘기했든지 안 했든지 누가 했던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하게 하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돕고 같이 일하는 그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 자체에 사람이 필요한 거. 인간은 존재 자체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삶 자체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어주셨고, 물론 일하는데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그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귀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르고, 정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뭐 역할, 그 배치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말은 입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몸에 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있어서 입도 입 노릇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입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삶에 그 몸의 전부가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부르신 자가 없고 역할이 없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극을 할때 주인공이 있지만요, 주인공만이 있어서 연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조연과 엑스트라까지도 다 필요해가지고 그 하나의 연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작가가 있고 연출가가 있고 무슨 조명하는 사람이 있고 의상하는 사람이 있고 춤 가리키는 사람, 노래 가리키는 사람 뭐할거 없이 연극할 때다그 숨은 또 일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연극의 무대에 설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정말 그 주인공이 너도 나도 되고자 하지만 주인공은 결국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렇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그 역할이, 그 배치가 어떠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중에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적으로 보니까 자꾸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지요. 대사를 외워야 되고 또 훨씬 많이 외워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인기에 잡히면은 스스로 정말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당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 예수님이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사람들이 환성을 하고 환호를 하고 박수치니까 내가 중요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다면 그게 지금 당나귀가 당나귀인 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빛과 소금 역할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박수 받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자기의 그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것에 어떠한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당나귀가 당나귀인 거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사도들의 전도 여행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많이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예수님만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항상 위험에 처했지. 물론 그 형제들 속에, 지체들 속에서는 정말 그 귀히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는 서로가 귀히 여기는 거고 서로가 사랑하는 거고 서로가 용서하는 거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특별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되어서 리더가 되었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양육하도록 품도록 맡았으니까 훨씬 더 짐이 무거웠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를 그 부시려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리더로 있는 사람들을 치면은 나머지는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말씀을 전하고 그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이 가장 뭐 공격을 받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한 그 기쁨,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지금 도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 대접받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를 가장 경계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인해서 산 겁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만민이 알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소서.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돼요. 내가 없어지면 그거는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말라 하더라도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는 없애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힘을 빌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주인공이 되고 칭찬받고 뭐가 역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가리는 것이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아 기분 좋다. 아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 그러한 것들이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경계돼야 되고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될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생각할 때, 어느 목사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아, 저 목사님이, 아, 저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그걸 갖고 거르고, 그걸 갖고 칭찬하고, 그걸 갖고 실족하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만나야 되고, 예수님에게 따라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느 교회의 이름과 건물과 시스템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영적 리더라 그러고 목사님들에게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리더들이 얼마만큼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나.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였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다 그걸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돌이라는 거 정말 연예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인기가 있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 아이돌이지만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박수치고 쫓아가고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인기 대상, 그거는 이쪽에서 만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스스로 그 인기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누림을 합니다. 그러한 목사님들, 그러한 주의 사역자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거를 기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아플 때는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배고플 때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한 그 예수님을 줬던 무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내어주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영광 받고, 그들이 그 박수치는 일에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지, 절대로 그들에게 인기 있는 그, 우상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한 가지 일에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모든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지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지 다른 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삶들을 보면은 그들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 이유가 단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라 그래. 그 영혼을 구하기 원하고 그 영혼이 축복받기 원하는 딱한 가지 마음인 거야.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도 찾으시고 저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월급을 얼마 받는다든지 누가 서포트를 해주네 안 해주네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내가 상급받고 이런 계산이 전혀 없이 내가 정말 수치스모를 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아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해져서 바울이 더 힘을 얻고 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에 유대인의 그 가장 큰 상처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병정들이 거기에 합세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이웃에 있던 지금 유럽의 그 아데네의 고린도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뭔가 소문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그 정도의 얘기들은 다알수 있는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이 전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소문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악한 무리, 신종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가 되고 이러한 그 양분된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다. 매주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듣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바로 약속했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찔림 받아서 어찌할 거 하고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뭐냐면 그말 자체를 거부하는 듣기를 거부하는 죄가 드러나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나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거를 갖기 원하고 그거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원수 삼지 않아도 결국 원수 삼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뭐 하나님을 잘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거를 중요시하고 어느 거를 그 소홀히 하니까 내가 사는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느냐, 돈이 없으면 안 되느냐, 내가 사는 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느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느냐.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신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거를 버려야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원래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바램, 내말다 따로 갖고 있고, 내 원함 따로 갖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갈등되고 있고, 예수님하고 갈라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은 살 수가 없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옳다, 내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믿어서 연태까지 왔는데, 그들이 잘못하고 잘못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아니, 우리들은 그런 거 없어도 연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말라고, 마음 문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애써서 더 이상 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 너희들에게 다 정말 열매가 돌아갈 텐데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전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듣는 자에게 전하는, 예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자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이랬지만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선교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 적은 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몇천 명인 거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지금 이방 선교를 하면서 몇 명밖에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러한 이름밖에 거론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께서 약화되셨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하시는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는 훨씬 더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고, 바울을 통해서는 성령이 약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것이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께서 몇천 명씩 성도가 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바울의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가르치잖아요. 뭐몇 개월 지금 고린도에서는 또 1년 6개월 같이 있으면서 그 가르치면서 그들이 양육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많은 숫자와 적은 숫자, 시간이 이거는 순간적으로 된것 같고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시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교될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안 믿고 조롱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고 서로 싸우고 거기에서 상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지금 바울은 그 옷을 털어 가로대. 그들에게서 나는 전했는데 니들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그냥 이방인을 향한다. 성령께서는 바라의 마음도 강퍅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전하고 착하고 겸손한 바로를 갖다가 강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강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서 그러한 사람들은 또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 밭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렇게 은혜 베푸실 만한 거예요. 그거는 왜라는 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잣대 위에 우리가 다 올라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다 벌거숭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지만 은혜라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해서 은혜 베푸신 거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면서 선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가 그 선교사적인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교회에 취직해서 어느 단체에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쭉 하려는 일 하면서 그 자리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만나서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훨씬 더 익숙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서 행하듯 나의 삶의 어떤 행진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것밖에 나의 삶의 길을 두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딘가에 매이지 않는 거를 굉장히 지켜왔어요. 왜냐, 매여버렸는데 또 뭔가를 하나님께서 고 하면은 나는 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든지 사람끼리의 어떤 계약 속에 그러한 속에 갇히는 일 거기에 매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면에서 피해온 겁니다. 거기에서 보장받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내 자리와 입지적인 어떠한 조건을 내가 차지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서리라라는 거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아마 제일 도움이 된 게 저의 육신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주님 따라 살다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별로 땅에서 무엇이 되리라, 무엇을 하리라를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이렇게 사는 거, 바울이 행하는 거를 볼때참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해서 어떠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기서 뭐를 하고의 어떠한 목적보다도 그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 자체에 그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 보다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당 옆에 집에 사는 그러한 사람 집을 또 인도해 주셔요.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회당 옆에서 살면서 이제 그 회당장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성도가 되는데,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라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는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유스도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바울 일행들이 지금 선교를 하면서 곳곳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그들의 그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로도 표현돼 있지만, 그만한 뭐 교회의 힘을 가진 그러한 많은 무리가 있었고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그런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어떤 치우침도 있고 거기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1년 반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나. 근데 우리가 또한 가지 거기에서 이해해야 되는, 짚고 가야 되는 한그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요, 그리스 신화가 바탕되어 있는 데고 다신교에 정말 우상 숭배가 왕성한 곳입니다.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문화적인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 그러한 전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뭐 구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치우침이나 다른 것들을 갖고 오게 하기가 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속신앙이 굉장히 미신이 발달돼 있다.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유교적인 사상,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른을 섬겨야 되고, 뭐 사대주의나 남녀 차별이나 그러한 양반 상놈의 그러한 것들이나, 그러한 한국의 문화적인 것들, 한국의 종교적인 것들, 한국의 그런 토속적인 그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데도 복음을 떠나서 뭐예요? 뭐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아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카톨릭에서 보면은요, 그 나라 남미에 있는 나라, 무슨 유럽에 있는 거또그 동양에 있는 거 보면은 그 나라에 원래 갖고 있던 종교와 그 카톨릭이 뭔가 합작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행사들,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고 복음은 진리는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이 막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보여져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인과의 처음 접점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만큼 또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또 그들이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동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또 유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일제히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대적해서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리오에게 가서 재판 상소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는 하는데 율법을 어기어 공경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큰 정말 가장 큰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껏 해왔던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외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은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인데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큰 계명인데 우리 십계명의 가장 처음도 하나님 외에는 위하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어겨야 할 때는 그 자잘구레한 외식적인 그러한 그 전통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리오에게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가 저기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뭘 얘기를 하려고 이제 자기 변론을 하려고 그랬겠죠. 하니까 갈리오가 그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유대인들아, 만약에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다시 말하면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거에는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범죄를 해서 살인을 했다든지 부정한 거나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거면은 내가 재판을 하겠는데 내가 상관을 하겠는데 만약 그 문제가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에 관한 거면 유대인적인 그런 유대인 속의 율법에 관한 그러한 갈등에서 나온 그러한 정죄여 그러한 문제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밀어내 줍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에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지금 뭐예요? 저기 바울에게 맨날 그 회당을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장을 데려다가 그 때렸지만 갈리오가 니들 스스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되게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계속 핍박을 받는 그것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유대인이 선동한 사람들에 의해서지 이방인들에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관심이 없어서도 안 하고 정말 그건 니들끼리 니들 종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은 거기에 상관치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오히려 정말 그 다가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정말 아무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은 알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몰랐던 것이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의고, 그리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속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는 잘 믿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은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한 복음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지적이지, 본인은 별로 거기에 비춘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말씀을 듣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 그 마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존경이 가고요. 그분들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나 안 듣나에 굉장히 반응을 하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정말 목표로 하면서도
아멘, 주여.
자기 자신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는 거. 내가 큐티할 때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설교 준비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나의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종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전하나 두고 보자든지 아니면 그 물론 상대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마음문을 열고 귀 기울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는 우리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들을 보면은 어부였던 사람이요. 그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라. 그들은 성령으로 말을 했지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권위를 갖고 사람들 앞에 말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연다는 거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간에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열리고 누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는 벌써 외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것은 유명한 사람 말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지금 그 유대인들처럼 네가 뭔데지요? 어디서 탁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 한다. 근데 그 이상한 말이라는 거는 참이었고 그것은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하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요. 한국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으로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한국 민족이나 뭐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선 다 동일하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민족과 모든 민족의 담을 허무신 하나님, 그리고 뭐 모두가 성령 안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 동일하다 해도 목사님이 특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장로님들이 특별하고 세우심이 특별해서 특별하다면 다 특별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 다시 그 처음에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하며 가르칠 때 그러할 때 저는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민사회 와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거예요. 너무나 처음에는 그것에 쇼크를 받았고 그 놀랬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고 그 와서 뭔가 그 가르치는 사경회라고 해도 목사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리고 교회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한 성도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을 그 섬기고, 그런 거지 거기에 특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도 섬기지만은 아닌 사람도 섬기는 거고, 교회는 사람이지 조직이 아니거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기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뭔가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래,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를 부른 것이지. 베드로를 위해서 양을 갖다가 맡기신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 리더가 있어진 거고,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서 이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선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목사님들 싸우고 성도들하고 목사님 싸우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또 교회끼리 갈등 있고 서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목사 회의나 또어장그 장로들 회의나 이런 것 속에서 서로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될 일들, 하면 안될 말들,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러한 거 생각할 때는 너무나 쇼크가 컸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우리는 오직 섬기는 게그 일인데, 지금 거기서 누가 오르니, 누가 높으니, 누가 강하니,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누구의 입에서도, 그 누구의 생각 속에서도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싸워지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서로 물고먹어 망하리라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의 삶, 오직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게 하시는 그것을 좇아서 하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요,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서 쫓기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지금 상소를 당하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들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구원받거나 안 받거나, 다른 사람이 치유받거나 안 받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은 벌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하나 천국 이미 따놨으니까, 이미 뭔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졌으니까, 그러고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저 금방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자 하나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처벌받기 위한, 정말 나를 버리고 그 상대방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내가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내 삶을 다 버릴 것까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이 땅에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바울과 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연태까지 만날린 적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았고 믿었고 그것에 마음을 합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동일하게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들은 우리에게 상관없다라고 이웃을 놔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분명히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에 살 때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자 하나를 찾으시며 길 잃은 양을 찾으시며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 우리의 그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 다 비춤 받고 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만을 행하며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다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